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하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의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는 무엇이든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아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제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행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거기서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에게 1년이 그냥 막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겨울 수양회 지나면 또 뭐 봄 대전도 집회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IY 월드캠프 마치고 나면 또 여름 수양회 이렇게 1년에 그런 행사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또 물질도 드리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일을 하다 보면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느끼실 때가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행사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일어날 때 이건 내 마음에서 느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특히 2015년 접어들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려운 일도 많이 주셨지만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어제는 강릉의 수양회를 마치고 정신 못 먹고 다 돌아가고 성교 학생들 뒷정리한다고 좀 기다렸다. 이제 성교 학생들 오후에 좀 교제를 하다가 성교 학생들 데리고 주문진에 해수욕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바닷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데, 즐거운데. 이제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강릉교회 와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려면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좀 덜 밀릴 것 같아요. 어제 저는 이제 강릉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 모인, 즉석에 모인 형제자매들이 잔뜩 모여서 간증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형제자매들도 행복해하지만 전 너무 기뻤습니다. 9시 반쯤 돼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는데 서울에 이제 12시 반쯤 돼서 서울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좀 몸은 피곤했지만 한 분 한 분 구원받고 변화되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말씀이 그 역사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사람들 마음에 일할 때 하나님이 그냥 그 속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 마음에 가득히 담긴 그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전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미장원을 하고 싶어요. 그래 그 삶이 많이 어려우냐고. 아니 남편 뭐 직장생활 밥은 먹어요. 근데 미장원 하는 게 단순하지 않을 텐데 왜 미장원 하려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자매님 미장원은요 손님들이 와서 앉아서 쉬어가기도 하고 또 파마하고 하면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요. 내가 전도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미장원을 경영하면 미장원에 오는 사람들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 자매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두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자매님 그런 마음이면 해보세요. 그런 마음을 주신 주님께서 그 자매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장원을 교회 가까운 데다 이제 열었어요. 펌을 하고 고대를 하는 걸 뭐 잘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구원받는 사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 6개월쯤 지났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드디어 복음을 구원받은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자매 잘 잊어지지 않는데 이 자매가 태어난 생 처음으로 미장원에 복음을 전하다 미장원에서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 하나 일어났는데 자매예요. 부인인데 꼭 엄마같이 하는 거예요. 엄마같이. 그래서 그지 그 부인 자매가 구원을 받고 저희들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핍박을 하고 남편이 핍박을 하고 그 자매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미장원 한 자매 늘 그 자매 얘기 엎고 다녀요. 미장원도 막 관심 별로 없고 그 자매 그렇게 위하고 사랑하는 걸 봤어요. 야, 저 자매 저런 자매 아니었는데 저 자매 저런 자매 아니었는데 그 자매를 너무 사랑하고 찾아가 교제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꼭 엄마가 된 기분이요. 엄마가 자기 애기에게 하듯 그게 그렇게 좋은 거구나. 사실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죄의 열매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태국에서 연초에 집회를 할 때 이제 첫날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행사장 앞에 내가 있는 내 사무실이 있어요. 내 사무실에 어떤 낯선 여자가 얼굴이 예뻐장한 여자가 얼굴이 까마틱틱한 여자가 와서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인도에서 저를 만나러 왔던 여자의 처녀예요. 그래서 통역하는 형제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목사 딸이래요. 아버지는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시고 목사 딸인데 박 목사님 말씀 듣고 제 사함 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단에 서기 전에 그 자매가 아니 그땐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수양 월드캠프 하는 동안에 그 자매하고 자주 이제 만날 시간이 계속해서 제가 상담할 사람들이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만나 눈인사만 하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이제 인도로 돌아갔어요. 인도 돌아가서 인도 방갈로에 있는 타미 선교사님이 있는 교회에 이렇게 연결된 자매인데 자매에 가서 어느 날 자기 집에 언니, 형부, 어머니, 뭐 가족들 한 10여 명을 불러 모아놓고 타미 선교사를 초대했어요. 타미 선교사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 있는 가족들이 전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월드캠프 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기독교 지도자 모임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인도에 이제 구원받은 교회가 방갈로 두 개가 생겼어요. 그 아버지가 나가는 교회하고 타미 선교사님 교회하고. 이번에 여름에 와서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타미 선교사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일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뭐 목회자가 되겠다,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면서 저를 선교학교에 인도하셨고 선교학교를 마친 뒤에 제가 악곡동에 가 있으면서 정말 악곡동에서 불쌍하게 사는데 삶도 가난하고 어렵고 형편없지만 그들 마음을 잡아줘야 할 기쁨이나 소망이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보면 너무 야 세상에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절망 속에 사는 사람도 있구나.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한 사람씩 구원을 받으면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마음은 자기 가진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지는 걸 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똑같이 아픔이 있어도 구원받고 나면 아픔이 아프지 않고 똑같이 가난해도 구원받고 나면 가난이 하지 않고 괴로움이 괴롭지 않고 슬픔이 슬픔지 않고 어려움이 어렵지 않고 마음에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허인수 선교사님이 허인수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 선교하는 김대인 선교사님 둘이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김대인 형제가 어느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허인수 형제는 백혈병에 걸려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둘이 친구니까 김대인 형제가 어느 날 허인수 형제를 찾아갔어요. 누워서 이제 뭐 곧 죽음 앞에 있는 친구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좋은 뭐 약을 지어다 줄 수도 없고, 뭘 도와줄 수도 없고, 위로해야 할 말도 없고. 그렇지만 김대인 형제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똑같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하고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어려움 속에 빠지면 그것을 못 헤어나고, 내 생각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괴롭고, 유혹을 받으면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이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 안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어려우면, 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마치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이제 여자는 비참하게 끌려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그 여자 앞에 딱 서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자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척척척 처리하는, 너무 신기해.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 여자를 향해 날아와서 여자의 등을 맞고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려서는 죽어야 그 돌멩이들을 단 한 개도 여자에게 내려올 날아오지 못, 다 땅으로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여자에게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분에게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우리가 다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괴로움이라도 김대인 형제가 허인수 형제를 찾아서 복음 전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다 죽어가는 마당에서 신앙하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허인수 형제의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몸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김대인 형제가 다시 허인수 형제를 찾아왔어요. 아프지만 나았다는 책을 한 권 줬어요. 허인수 형제가 그 성경을, 그 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이 책을 읽었는데, 그 여러 가지 간증, 그 중에 이제 제 배가 나왔다는 그 간증을 쭉 보면서, 성경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걸 정확하게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허인수 형제의 마음속에 내가 이 병이 낫겠다, 나아지겠다 손끝만큼도 그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허인수 형제의 마음속에서 내가 이러면 낫겠구나 한 그 소망이 만들어진 거예요. 똑같은 환자인데 그 소망을 가진 사람하고 절망을 가진 사람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그 말씀을 읽고 읽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그 내가 하나님 기도, 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되겠구나. 낫다고 믿으면 되겠구나.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어요.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내 병 고치는 뭔 문제가 됩니까?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빨리 기도할 건 다시 또 기도를 해서 하나님 금방 기도한 거 이룰 줄 믿습니다. 내 병은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그래 벌떡 일어났어요. 힘이 없어 비털비털 하면서 막대기를 잡고 들러 나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일하니 떨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떨어져서 일해서 일하시다가 아들이 막대기를 잡고 비틀비틀 하면서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방에 누워서 아들 왜? 여기 왜 오지? 어머니 아버지가 야, 인수야, 인수야. 왜 왔냐? 아버지, 저 다 나왔어요. 농사 일 도우러 왔어요. 제대로 걸음도 못, 서있지도 못한 사람이 다 나왔다 일하러 오니까. 아버지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제 이놈이 죽는구나.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마음이 변한다 그러던데 이런 놈이 이놈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면 이놈은 죽겠구나. 야 인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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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할 거 없다 가자 가자 가자. 뭐 일할 거 뭐 있노? 가자 괜찮다 너 안 해도 된다. 아들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 인수야 누워있거라 누워있거라.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뒷방에 와서 두 분이 손을 잡고 울었다 하더라. 이제 우리 인수가 죽는구나. 사람이 죽을 때 마음이 변한다는데 생전에 안 하던 소리가 병이 전인데 다 나왔다니 이게 죽는구나. 울었는데 그날부터 병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병이 나아지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통해 심을 때도 있고 주일 예배 때 말씀을 통해 심을 때도 있고 형제 자매들의 교제를 통해 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림으로 사진을 찍어 딱 정렬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을 사탄이 꽉 점령해가지고 막 바늘 끝 하나 들어갈 틈이 없도록 완벽하게 마귀가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마귀가 꽉 잡고 있지만 바늘 끝만한 구멍이 있어야 그 틈으로 말씀을 넣으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제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마음 안에 말씀도 좀 있지만 아직 육신적인 생각도 있고 욕망도 있고 정욕도 있고 쾌락도 있고 어떤 사람이 좀 더 이제 막 그는 점점 그 정욕의 쾌락이 시들하고 의미 없는 걸 알면서 하나님 말씀에 점점 가득 차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차 있고 그게 막 청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살짝 던지면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일하면 더 너무 놀랍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김대인의 책 한 권 던져주고 왔는데 그 책이 그 인생에 다 낫게 한 거예요. 낫고 결혼도 하고 결혼하고 이 다음에 뭡니까? 선교학교도 오고 복음 전도자로 아프리카 선교하다 한국에 왔어요. 어느 날, 허인수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주 뭐 근심된 얼굴로,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이제 얘기하게.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절망직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웃었어요. 그러고 암에 걸렸다고 웃었어요. 허인생 심각해. 허인계 자네, 전에 백혈병 환자였지. 예, 백혈병 걸렸습니다. 그때 거의 다 죽었, 거의 죽었었지. 예, 거의 죽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말씀 믿음으로요. 그러면 그 백혈병 나왔던 그 믿음 가지고 암 하면 암도 이것도 암 별거 아니야. 아 그러네요. 내가 그걸 몰랐네요. 생각해 보면 전에 그 뭐 백혈병 아주 거의 죽었나 그 병을 고친 하나님 왜 암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백혈병 나을 때처럼 말씀을 믿었어요. 암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건강해졌어요. 그 났는데 뭐라 또 허인수님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암이 깨끗하게 나았는데 또 암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암이 걸릴 때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했는데 두 번째 암 이거는 백혈병하고도 주님이 쏴봤고 암하고 쏴봤으니 이건 이제 뭐 싸울 거리도 없잖아요. 이건 간증거리고 축복이고 좋은 일이라서 뜨게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암에서 마음이 벗어났어요. 몇 년이 지나더니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검사를 해봤는데 암이 싹 없어진 건 아니고 지금 암세포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살았는 게 움직이지 않는 건 죽은 거야. 그래서 살아가 지가 활동을 하고 막 그 뭐 번식으로 해야 하는데 몇 년 지나면 그건 죽었다고 봐도 돼. 그러니까 뭐 거기서 기뻐하면서 죽었죠 하면서 막 전혀 상관을 뛰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서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뭐, 최요한이가 나왔다, 전엘리미가 나왔다, 뭐, 누가 암에 나왔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면은 믿음이란 자체가 어떤 뭐 이런 물건도 아니고 이런 물건도 아니고 컵도 아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거니까 약간 막연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이 딱 눈에 보여가지고 아, 내 믿음이 이렇게 큰데 저 형제의 믿음, 이렇게 적은 믿음으로 병이 났는데 난 이 정도 크니까 능히 병이 낫겠다.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큰지 안 보이잖아, 그죠? 좀 이렇게 믿음을 눈으로 보기에 표현하기에 뭐 자로 재기에 저울로 달기에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애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 네가 암이 날 믿음이 있나? 하니까 암 낳는 건 막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마음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 허인수 형제가 백혈병을 걸다 낳은 그 말씀 그 말씀은 허인수 형제에게만 허락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는 말씀입니다. 자, 허인수 형제가 암에서 나음을 받은 그 말씀. 최요한이가 정갈에 쏘여 죽어다 나 살아난 그 말씀. 똑같이 여러분의 성경에도 다 있어요. 성경을 서점에 살려면 가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성경은 5천 원 주고 살 수 있는 성경도 있고 어떤 건 2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성경 값이 다릅니다. 그렇죠? 값이 다른데 2만 원짜리는 신구약 66권 다 있고 5천 원짜리는 반만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떤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는 줄로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기록되어 있고 값싼 성경 읽으면 믿음으로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될는지 모르겠다 되어 있고 어떤 성경 되기 어렵다. 안 되겠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 말씀, 베드로가 믿었던 그 말씀, 디엘 무디가 믿었던 그 말씀, 마틴 루터가 믿었던 그 말씀, 조한 웨슬레가 믿었던 그 말씀, 황인수 목사가 믿었던 그 말씀, 여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복잡한 여러분 생각에 벗어나서 그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너무 신비한 책인 것이 어떤 사람의 뭐 얼굴 형상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이 사람은 뭐 신체가 좋다, 몸이 건강하다, 달리기를 잘한다 그런 이야기 성경에 관심 없고 마음의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그린 게 성경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병이 낫게 된 그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했는데 그럼 마가복음 2장 말씀을 그리고 대덕 수양관에서도 이번에 그 전문가 강릉 수양 마가복음 2장을 가지고 중문병자가 이야기를 계속했어. 처음에 읽어 내려갈 때는 그냥 중병자 뭐 중병 나왔네 그런 이야기로 느껴졌는데 읽고 읽다가 보면 중풍병자의 마음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가복음 2장 1절에 12절 사이에서 중풍병자의 마음을 그렸네. 또 서기관들의 마음을 그렸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중풍병자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눈에 비쳐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추하고 더럽고 어둡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그 마음, 그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하고 둘을 딱 놓고 보면은 내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잘한 줄 알고 살았던 내 마음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가정되고 얼마나 추한지 진절머리가 나요. 진절머리가 정확히 보여지면 다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이 마음 가지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내가 이런 마음 이런 생각 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내 마음을 좌절 가운데 집어넣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내게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서 일을 하면서 말씀 주일 낮 예배 말씀을 듣고 또 서로 말씀을 나누고 아침에 성경 읽고 하면서 내 마음의 말씀이 커지면서 이 말씀 자체가 빛이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동안에 각가지 어둡고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음란하고 가증되고 욕망이고 미움이고 막 들끓는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들어진 마음이 다 쫓아버려요. 쫓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겁게 살 수. 그 모양을 성경에 가장 적나라하게 잘 표현된 부분이 오늘 아침 읽은 마가복음 6장 헤롯의 마음입니다. 이 헤롯 왕은 사람들이요 헤롯 왕처럼 솔로몬이 아내를 1,000명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전부 다 한 6,70만 하면 100만쯤 되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인구가 한 몇만 명이 됐을까? 10만 명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건대에서 이제 젊은 여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 만 명이 됐을까? 근데 1,000명을 안으로 빼앗아갔다면 눈 바로 박힌 여자는 다 안을 만든 것 같아. 코 바로 박히고. 해도 해도 너무했다. 얼굴 예쁜 여자들 좀 신하들도 좀 데리고 와서 하락하지. 지 혼자 다 1,000명이나.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솔로몬 왕이다. 난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솔로몬 왕이 진짜 됐으면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싸움을 할 때, 상대가 싸움을 할 때, 말로 다툴 때, 100이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한 50 정도 싸우고 말아요. 그러나 급박한 사람들은 100 있는 거 다 쓰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을 해서 여유를 가진 사람은 돈이 100만 원이 있으면 뭐 쓰고 싶어도 없으면 못 쓰는데 20만 원, 30만 원 쓰고 좀 남겨놨다가 다른 데 쓰려고 하고 그런데 욕망에 사면 100만 원이 모자라 빈대 어디가에 돈 쓰잖아 술 마실 때 그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왕이 되니까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왕이 돼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들이 팍 솟아오를 거예요. 내가 왕인데 육체 즐기고 싶고 뭐 먹고 싶고 여자들 뭐 이런 모든 욕망을 자기가 자기를 못 다스리니까 욕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왕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시는데 돈으로 행동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옷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좋은 집을 못 사고 좋은 차를 못 사고 하면 좋은 집을 사가지고 좋게 지내면서 화목 행복하게 사 그게 안 되는 거면 더 자꾸 욕망이 막 끌어가니까 이제 악한 사탄은 헤롯 왕에게 어떠냐면 그 뭐 왕이니까 그날에 여자들이 많은데 하필 자기 동생의 아내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버렸어요. 왕이란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전부 다 헤롯 왕에 대하여만 수군거리지만 누가 감히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죠. 동생도 형이라 하는 게 왕이라 하는 게 내 아내를 뺏고 그 여자도 자기 남편 동생보다도 왕이 더 좋은 왕비가 돼 더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자도 남편도 나 왕하고 사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 사람 세례 요한은 아무도 말할 수 없는데 헤롯 왕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건 옳지 않습니다. 당장에 돌려보내세요. 하나님 사람 헤롯이 하나님 사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헤롯의 몸의 육체의 소욕, 혈기 이런 육체의 소욕은 자꾸 그 여자를 좋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상한 것이요. 사람들이 뭐 여자 결혼하는데 유일하게 막 저 여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끌어가요. 사탄이. 그러면 자기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가 더 좋아 보이고 딴 여자와 같이 지내고 싶고 딴 여자 같이 아내 딴 아내를 뺏고 싶고 그런 생각들은 사탄 인간 세계를 어둡게 불행하게 악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말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건 옳지 않습니다. 당장에 돌려보내시오. 헤롯 왕이 알아요. 옳지 않는 거 알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책망해주는 세례 요한이 고마운 거예요. 범민을 느끼면서도.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헤롯 왕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헤롯 왕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자리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리를 내보내라 그럽니다. 헤롯 왕, 아,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보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에 가면, 아이고, 이 예쁜 여자를. 내가 이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여자를 어떻게 보내? 나 너 보내고 못 살 것 같아. 나 너 못 보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헤롯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 욕망, 그게 그 여자에게 빠져, 그 여자가 너무 좋고, 막 그 여자에게 막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끌려 있는데, 그 마음 가지고는 절대 여자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럼 뭐, 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헤롯의 마음하고 세례 요한의 마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헤롯 보고 뭐냐면 그 자를 내보내라 그랬어요. 보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다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헤롯의 마음에는 세례 요한의 음성이 옳은 줄도 알지만 내가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그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기를 가르쳐 갈등의 시기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정신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정신도 육체와 똑같아서 육체가 건강하려면은 좋은 영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필요하고 그래 이런저런 건강한 것이 있대. 정신도 그래 휴식도 필요하고 막 운동만은 너무 운동만 하면 몸살나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적당히 운동을 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하면 영양도 필요한 것처럼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헤롯왕과 같은 사람이 많은데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오늘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수양에 가고 복음에 너무너무 기뻐요. 한참 그래 살다가 갑자기 내 안에 육이 쿠데타를 팍 치는 거예요. 내가 육에 대한 생각을 못 정리한다면 아 내가 진짜 너무 말도하게 살았네. 내 자신은 없네. 내 자신 위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 6.25 사변 때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선산에서 낙동강까지 한 4km 정도 거리가 돼요. 피난을 쭉 가시는데 단 우리 아버지는 피난을 안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우린 피난 안 갑니까? 안 갑니까? 글쎄다. 아버지 늘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은 우리나라 지도가 많아서 흔하지만 그 당시 지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선산이란 데서 태어나 기껏 가신 곳이 대구, 김천, 구미, 그리고 부산. 그게 다인 거예요. 서울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그걸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저 길을 같이 가야 하는데, 거기 따라가면은, 물어도 마시기도 힘들고, 잠자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고, 폭탄 맞기도 좋고, 같이는 안 가야 돼. 어디 갈 줄은 그 고민하시다가 보니까 이민군이 다 내려왔어요. 우리가 이제 낙동강을 건너서 이제 피난을 가려고 낙동강까지 왔을 때 그때 이제 유엔군들이 와서 막바지에 낙동강 전투에서 이제 낙동강을 안 뺏기려고 막 사활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강 이쪽 편에 있고 우리 군인들은 강 건너편에 있는데 세상에 그 큰 지금도 그 제실이 향교가 있어 향교가 있는데 막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아버지 저 향교 담을 막 밖으로 밀어서 가지고 담 굴러 떨어져가지고 마루 밑에 기어갔어요. 아버지가 막 담을 뛰어 넘어오시더라고요. 향교 마루 밑에 있는데 우리 국 근처에서 대포를 쏴요. 퓨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확 나버렸어. 내가 너무 겁이 나서 잠이 들었어. 한참 있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업고 가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반대편으로. 그래,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완전히 인민군 지역이에요. 그게 너무 평화로워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낙동강 전투 때 그때 총알 막 대포 보고 그 다음부터는 한 사람도 안 다쳤어요. 이쪽에 속하든지 이쪽에 속하든지 그래야지 전쟁하는 그 중간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항상 전쟁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참 지혜로우셨어요. 우리 가족들은 한 사람도 피해를 안 입고 유교사회 피난 잘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영적인 것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예 세상에 빠져서 육신으로 흘러가면 가지고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지금은 구원 받았겠다. 천국 가겠지. 지금은 술 마시고 뭐 죄 짓고 마음대로 살자. 그래 간 사람들은 정신병 안 걸려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 가지고 내 인생 얼마나 산다고. 내가 주님 위해 살고 주님 날 지키시면 되지. 나 이제 예수님만 위해 살 거야. 육을 위해 살지 않을 거야. 내가 내 모든 걸 주를 위해 드리고 주를 바치고 주를 섬기면 주님이 나 하나 먹이시겠나? 나 가난하게 하시겠나? 아닐 거야. 믿음으로 달려가는 굉장히 담대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유혹을 받아 세상에 빠집니다. 퐁당하고 하죠? 빠져요. 빠졌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마시고 즐기고 막 죄짓고 만들어 사는데 구원받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상에 가서 사는데 한 번은 김동선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대요. 사회 그만둬야겠다 마음먹었대요. 계획을 오늘 낮 예배를 마치고 형제랑 다 나고는 집에다 보따리를 싸서 정예배 마친 밤에 도망을 가자. 그런 계획을 세웠대. 전주교회에 있었대.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주일 예배 나온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 때 강성청제가 나왔어요. 이 형제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시험에 들어가 이제 복음을 떠나서 처음엔 밥 먹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전주에서 중고차 매매상을 했대요. 그 중고차 매매상이 쉽지 않은데 하여튼 강성채 형제는 그게 그렇게 잘 됐대요. 어떨 좋을 때는 뭐 거의 하루에 300만 원도 벌고 500만 원도 벌고 암만 적게 벌어도 하루에 50만 원 이하 벌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완전. 그러니까 뭐 돈 수입이 괜찮으니까 삶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서 지울래야 지워지지 않는 것. 없을래 없어지지 않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 뭐 총 기억 상실증 걸려도 구원 안 돼요. 구원 아닌 건 아니에요. 죽어서 우리가 뼈가 되고 가루가 돼도 우리 마음의 구원은 못 지워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억 상실증 이걸 정신병에도 구원은 절대 안 지워져요. 성령이 이를 딱 쳐버렸어요. 오늘 구원 부인하려고 해봐야 되나? 안 돼요. 처음에는 막 밥 먹기 어려워 막 발버둥 치고 이러다 굶는지 몰라 애들 뭐지 키우는 막 그랬는데 밥을 먹고 살만 여유가 생기니까 돈이 주머니 두둑이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 복음 전도사에서 돈 없어가지고 교회 뭐 전도사 생활하면서 뭐 또 사야 모자랐는데 그럴 때 생각하니까 돈이 너무 많은데 옛날에 주를 위하여 가치 있게 쓰지 못하고 있는 그게 막 너무한다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사고 차는 뭐 중고차 시장하니까 뭐 좋은 차 있으면 아무거나 타고 다니고 뭐.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막 옛날이 회상되고 막 옛날에 구원받아 즐거워했던 막 그게 막 불탈이 샥 신어내면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그걸 여러분 그거 절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녁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대요. 좋은 양주 냉장고 몇 개 넣어놓고 취하도록 마시는 거예요. 술이 취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여러분 교회를 떠난 형제자매들이 이런 고통을 앓고 있어요. 이런 고통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은 절대 내가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절대 편안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건 하나님 쪽으로 막 뜨겁게 가든지 세상적으로 막 차든지 그걸 해야 하는데 구원받은 차게 세상 팍 빠져가지고 이제 버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지도 덥지도 미지근한 거에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헤롯 왕의 마음에 헤롯이라는 여자가 예뻐서 좋아서 헤롯이 자기 동생 딱 빼앗아 야 동생아 미안하다 뭐 딴 여자 하나 줄게 가든지 안 그러면 네가 전혀 구해봐라 너하고 이 여자가 인연하고 나하고 인연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빼앗겠다 내가 왕이 있을 동안만 내 데리고 살다가 왕대가 날 죽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고 딱 그냥 그 여자가 막 행복하게 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죄를 지어 그 여자와 살는데 마음의 평안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만족은 없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도 그날 너들 세례요한이라서 툭 튀어나오더니 어? 뭐라 하냐면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게 옳지 않습니다. 돌려보내세요. 그래. 돌려보내야 돼. 국민들도 날 뭐라 그러겠어? 왕이 이런 짓을 하라니까 여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랬지? 왜 이랬지? 돌려보내야지. 저녁때 방에 들어가면 여자가 막 감사하게 웃으면서 그냥 푹 빠져버려. 아이고 이 좋은 걸 눈에도 안 아프게 어떻게 버려. 나 너 버리고 못 살아. 나 버려. 이제 이겁니다. 이 상태. 세상에 풍덩 빠지거나 예수님께 풍덩 빠지거나 풍덩 소리가 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이에 있는 삶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마음 약한 사람 백이면 백 전부 다 그 사람들이에요. 마음 약 백이면 백 고통한 사람 괴로워한 사람 마음만 고통해 모든 게 다 엇갈려요.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혈통의 육정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사람의 뜻이란 건 내 각오나 결심이나 노력, 인간의 의지로 안 된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여러분 결심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각오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면 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신앙은 안 되는 사탄이 있어서 인간의 의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탄을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말씀이 들어와야
세례 요한이 당신이 그 의할 찬은 옳지 않습니다. 돌려 보내세요 했을 때 비서 내가 세례 요한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했는데 시간 좀 잡아라. 예. 몇월 며칠 날 세례 요한을 왕궁에 불러들여 둘이 조용한 방에 대화를 합니다. 세례 요한 당신은 나를 보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랬소. 왕이여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할 줄 아옵니다. 그래.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알고 참 내가 그래야 한다고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게 안 됩니다. 그저 너무 사랑스러워서 몇 번을 내가 버리려고 하고 몇 번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그저 보기만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왕이요, 그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왕이 아무리 그 여자를 내쫓으려고 하고 돌려보내려고 해도 사탄이 왕의 마음을 잡고 있어서 그 자를 만날 때 그 마음 다 없어진 거 합니다. 그러면 왕 스스로 그 자를 끊거나 죄를 단절하거나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거나 힘듭니다. 그런데 왕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왕의 마음을 지배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여자를 싫어하니까 내보내기 쉽습니다. 호호, 그런 이야기 그래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어? 저를 불러주십시오. 한 번만 말고 틈틈이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 성경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말, 성경 속에 하나님 마음이 보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면 왕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 같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여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내보내기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단계적인 걸 통해서 신앙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합쳐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테이프를 사가지고 집에 가 들었다 다시 들어보세요. 분명히 안 졸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는 내가 듣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도 했구나. 그런 그대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영적 시야가 이 말씀도 넓어지면서 보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설교를 듣기 시작할 때하고 듣고 나서 영적으로 보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들을 땐 더 보이는 양이 넓어지고 커지고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텀이 있을 때 자주 들으시는 게 유익하다는 이야기가 그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양이 영적 눈이 밝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사람이 됐을 때 헤로디아가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저 여자 나라를 망쾌하는 여자 저는 이 나라를 망쾌하는 여자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 여자 독사보다 무서운 여자 그렇게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주일날 설교 듣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꽉
갖다 쳐놓으니까 그 위에 주님 말씀 다 덮여가지고 내가 무슨 말씀 들었더라 그렇게 돼버려요. 그동안에 육으로 살아요? 욕망으로 살아요? 정욕으로 살아요? 쾌락에 끌려가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상담하고 전하고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점령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고 더러운 일을 하고 엄탄한 일을 하고 거짓된 일을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이간하고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비추면 내가 너무 바보스럽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나요. 김기성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살인을 하고 교도소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늘 자기는 나는 남자야. 까지 그 뭐 겁나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그래서 뭐 겁나는 게 없었대요. 어떤 애 칼을 들고 막 찌르려고 할 때 맨손 칼날을 딱 잡았대요. 손에 피가 뚝뚝 떨어져 딱 잡고 나 임마 하니까 상대가 발발발발 떨더라고. 아무도 겁나는 게 없었대. 남자가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생각이 그 앞에 못 갔어요. 교도소에서 형제를 만나서 제3 거듭난 비밀 책을 읽고 구원을 받는 날이 있었어요. 구원을 탁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인생을 너무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남자야 그 소리 한번 하려고 교도소에서 내가 17년 동안을 썩었구나. 이런 바보가 어디 있나? 이런 병신이 어디 있나? 좀 전에 나는 난 똑똑하고 나는 잘났고 난 남자다 큰 소리 쳤는데 자기를 발견한 자기는 너무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나 이제 이렇게 살기 싶다. 나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나 자신 주님께 드리고 싶다. 예수님 아니면 나를 지켜줄 뿐이야. 나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싶다. 내가 내 인생을 잡아가지 못하겠다. 내가 내 인생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끌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구릉텅이에 빠져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구릉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걸 정확하게 알아버린 겁니다. 교도소 나오는 날 아버지한테 편지해서 아버지 몇 년 며칠 날 나갑니다. 다음에 친구들 야 내가 며칠 몇 나간다 우리가 한잔하자.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옛날 같이 살면 다시 교도소 돌아가겠구나.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마시고 뭐 놀고 하다 성질 부려야 다시 교도소 내가 한편은 교도소 못 벗어나겠구나.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다른 일 있어 제가 아버지 앞에 그날 못 갑니다. 내가 그날 아버지 찾아가면 또 다시 교도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라. 나한테 안 와도 좋다. 네가 제발 잘 돼라. 친구들의 편지에 나 그날 못 나간다. 나오지 마라. 그리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전 지금까지 17년을 교도소 살았습니다. 내가 나가면 또다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김기성 형제가 아는 사람이 형제가 아는 구원받은 형제 마약 중독자예요. 어느 날 와서 김기성 형님 나네 아는 여자친구한테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 여자 마약같이 하던 여잔데. 김선생 너 그거 가지 마라. 형님, 나 구원 받은 거 모릅니까?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손 씻고 나 다시 그 빠질까 걱정합니까? 안 빠지면 나 성령 계시고 안 빠집니다. 근데 그렇지만 가지 마라.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 마라. 그 친구 그 자에 가서 일주일도 안 돼서 마약하다 잡혀 다시 교도소더라. 김지성 형제는 자기를 믿는 것하고 자기를 안 믿는 것 차이를 얘기하더라. 제가 대전 한밭교회에 와서 있었습니다. 방을 하나 주고 여기 같이 하라고. 1년 동안을 김기선 형제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도 나온 지 한 달 됐지. 아직 교도소 안 갔어. 6개월째인데 아직 안 갔어. 내가 안 가려고 했으면 난 들어갔을 거야. 난 옛날에 나를 믿었었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 줄 모르고 얼마나 약한 인간 내가 결심하면 내가 가면 다 되는 줄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항상 큰 소리를 쳤어. 그것이 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었어. 김기성이 그날부터 자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번 저한테 대던 적은 한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제가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든지 간에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죄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를 유혹해서 자기가 자기를 어둠에서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김기성 형제 자기 삶을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종에게 맡기고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모든 교도소 다니면서 한 번씩 이런 새벽 5시 집을 출발해서 강원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50여 개 되는 교도를 찾아다니면서 한 번씩 5시간씩 말씀 전하면서 교도관들이 저게 올바른 가르침이야. 교도소 요즘 김기성 형제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재소자들 그리고 교도 나갈 곳 없는 교회 데려다 놓고 돌봐주고 말씀 전해주고 김기성 형제 목사님 나 목사님 오늘 하루만 목사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어제 수야에 맞지 안 돌아오고 나하고 같이 지냈어. 성경학생도 교제할 때 같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음에 주문진에 해수욕할 때 같이 있었고 막국수 먹을 때 같이 있었고 저녁 집회할 때 같이 있었고 그 형제는 자기를 믿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를 믿었던 과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정확히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17년 동안 감옥 안에 살면서 내가 나를 믿은 결과 이런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헤롯 왕처럼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가 그 여자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여자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자기가 그 여자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그 여자를 내쫓습니까? 자기가 유혹을 받는데 어떻게 유혹을 이깁니까? 자기가 죄 있게 지는데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그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죄도 이길 수 없고 유혹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빠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결정을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 열심히 하면 될 줄 압니다. 성경 읽으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전도하면 되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 다 사탄에게 끌려갑니다. 신앙이 안 되고. 그리고 사탄은 어쨌든지 하나님 벌어질 수 있도록 각본을 만들고 교회를 대적하도록 각본을 만들고 하나님 벌어지도록 계획을 세운데 우리 지능 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자신이 내가 뭐 잘하면 되지 성경 읽고 성실하면 되지 여러분 믿는 마음이 있으면 틀림없이 여러분 사탄에게 끌려다니다가 신앙은 파선하고 어둠 속에서 정말 헤어나지만 발버둥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무서운 사탄의 계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어서 죄를 짓기 싫어도 죄를 벌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우리 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지 성경 이런 전도해야지 이런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마음이 혼란할 때 내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뭘 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슬플 때, 내가 죄에 빠져들어갈 때, 내가 죄에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사탄은 구원받고 성경 좀 깨닫고 하면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내가 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고 하면 잘 돼. 그런 착각을 자신이 있으니까. 교회 말도 안 듣고 종의 말도 안 듣고 자기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김기성 형제는 마약 중독했던 그 형제 너무 가슴 아픕니다. 가지 마라. 형님 나 구원 받았습니다. 안다. 그렇지만 가지 마라. 형님 왜 나를 안 믿습니까? 나 구원 의심합니까? 아니 너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가지 마라. 김기성 형제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나를 믿는 것, 내 생각을 믿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사탄은 얼마나 간교하게 내 생각을 가지고 와서 나를 유혹하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술을 끊거나 담배 끊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이면 쉽고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으로 그 헤로디알레 쫓긴 어렵지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았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슬픔을 이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미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불안을 이기고 예수님의 지혜로 악을 이기고 복된 삶을 삽니다. 행여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잘할 수 있어. 그런 마음 오늘 아침 다 버리시고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그런 신앙을 할 때 너무 밝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동안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 내일이나 여러분 가정의 내일이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잠시 갖겠습니다.